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김상욱 기자님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네. 네.
이란 전쟁이 뭐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지 오락가락이라고 해야 될지 잘 사실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 입에 따라서 유가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또 천연가스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랐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여튼 에너지 수급 위기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24일 0시부터 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오브제를 시행을 하고요.
예, 예.
이게 조금 수급 상황이 또 더 타이트해진다라고 하면 이걸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는,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뭐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누기는 했는데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수급보다는 간접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카타르 LNG를 못 가져오면서 수급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많이들 걱정을 하시지만 요거는 수급이 맞춰지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어쨌든 아주 당분간은 그 공급이 부족할 테니 그러면 당연히 가스 가격은 오를 테고 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하게도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란전쟁이 터지면서 원전을 풀로 돌리겠다. 그러면 원전이 우리나라 제1발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값싼 발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오르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원전의 시간이 왔다라는 평가도 있기도 하고 물론 신재생에너지파 쪽에서는 진작에 태양광 풍력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됐는데 안 해놔서 문제다. 앞으로라도 빨리 늘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원전을 더 돌린다. 혹은 태양광 발전소가 더 많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전기요금을 누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의 결정적인 팩터라고 하는 거는 원전의 가격이 싸거나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싸거나 이게 아닙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결정이 돼요. 원전이나 태양광이 뭐 많거나 값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전력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으로 10% 발전하고 가스로 90을 발전하나 원전으로 99를 만들고 가스로 1을 발전하나 결국은 가스 발전의 단가로 우리는 전기요금 내야 된다?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고요. 보통 뭐 30, 25, 25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전이 30, 그다음에 석탄이 20,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25, 그다음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10% 되고 나머지 기타 등이 쭉쭉 이렇게 있는데 이런 그 여러 발전원들이 이제 전력 도매 시장에서 나와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해서 이제 가격 입찰서라고 하는 걸 써낼 때 결국에는 원전이 아무리 싼들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아무리 싼들 결국에 이 SMP라고 하는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천연가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원전의 비중이 뭐 예를 들면 90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천연가스 발전소가 돌아가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 전체 시간대에서 천연가스가 도매가 결정하는 순간이 아주 짧을 거예요.
아, 그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를 결정하는 시간 단위는 4시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1시부터 3시 혹은 1시부터 2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그때 시간마다 예를 들면 전력 수요 그다음에 이 전력 수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발전소의 어떤 믹스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수요가 피크가 아닐 때는 비싼 놈인 가스는 넌 빠져.
그렇죠.
원전으로만 할게 우리가라고 할 때는 전기요금이 싸고.
그렇죠.
어우, 이거는 원전이랑 태양광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네. 야야야, 비싼 가스 너 들어와 잠깐 너도 해라고 할 때는 가스한테도 비싼 값을 줘야 되지만 그럴 때는 원전 얘한테도 가스한테 준 비싼 값을 얘한테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조금 개념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한번 모르네. 아. 이게 개념도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 0시부터 0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나라의
발전
전력 수요 요거를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력 수요가 계속 바뀌잖아요. 시간대별로 따라서.
그렇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밑에 깔려 있는 바둑 무늬가 원전입니다. 원전. 원전이 이렇게 깔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석탄 발전소로 얹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로도 부족하게 되면 LNG를 얹을 때가 있고 LNG로도 부족하게 되면 중유라는 걸 얹을 때가 있습니다. 여튼 대부분의 시간대에서는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건 LNG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시간대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가장 수요가 적을 때는 석탄이 결정을 하고 가장 수요가 많을 때는 중유가 결정을 하고 그래서 요 두 시간대를 빼고 나면 전체 S&P를 결정하는 발전소는 LNG다.
도매가 만약 저렇다면
그렇죠. 개념도로 봤을 때
가동되는 것 중에 비싼 단가가 비싼 놈의 가격으로
전력 도매 가격이 결정이 된다.
저럴 때는 그럼 지금 LNG와 원자력이 돌아가는 때는 둘 중에 비싼 LNG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전력소가 늘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예. 원전을 다 돌려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탄을 얹었죠. 그래도 석탄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LNG를 얹습니다.
예.
이 LNG를 얹고 나면 얘가 가장 비싼 발전원인데 이 시간대 도매 가격은 LNG 발전 단가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LNG한테 너 얼마 줘야 돼? 그럼 저는 10,000원 주셔야 돼요. 석탄은 8,000원만 주시면 돼요. 원자력은 너 얼마 들어? 저는 5,000원만 주시면 돼요. 라고 하더라도 LNG가한테 10,000원 줬으니 원자력한테도 그 시간대는 10,000원 줘야 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뒤에 뭐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고 네. 얼마나 올랐으면 또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 영향이 그걸 조금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JKM이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와 Japan and Korea 우리나라와 일본이 주요 LNG 수입국인데 여기서 네. 도입하는 현물 가격의 평균치를 내놓은 벤치마크 가격 지표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24달러까지 올랐다가
네.
다시 1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5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또 22달러까지 내려가 있는 아주 혼조세를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대략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과 비교해서는 두 배 가까이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정도 오른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기요금에 조금 어느 정도 인상 부담이 있겠네 정도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문제가 됐던 건 이거예요. 지난 19일이었죠. 일단 보고 보시면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전이에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쪽이 카타르입니다.
네.
이게 페르시아만이에요. 하얀색이. 그리고 이쪽이 이란입니다. 사우스 파르스라고 하는 이 구역을 이제 이란이 천연가스를 캐가는 구역인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이렇게 천연가스를 캐서 이쪽에서 정제를 해서 이란에서 한 80%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스라엘이 이 정제 시절을 이제 공습을 한 거죠.
네.
그랬더니 이란이 그러면 우리도 여기로 공급해야지라고 해서 이 라스라판이라고 하는
네.
카타르가 전 세계 그 LNG 물량의 한 20% 정도로 공급을 하는데
네.
여기 석유의 그 천연가스 액화 시설을 공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라고 하는
네.
그 국영 기업의 CEO가 이 액화 시설의 한 17% 정도가 파괴가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물량의 17%는 이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고 요거는 4에서 5년 동안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어떤 계약적 용어가 있습니다.
네.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생산시설 파괴가 됐을 때는 계약의 의무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면제된다라고 하는 조항이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을 약속대로는 잘 못할 수도 있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네 국가로 꼭 집는데 그게 중국, 한국, 벨기에,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렇게 네 국가입니다. 아마도 파괴된 어떤 액화 설비가 주로 중국이랑 한국, 그다음에 벨기에, 이태리로 수출하는 물량들을 액화하는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략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카타르의 그 천연가스 수출 캐파가 연간 한 8,10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17% 정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1,280만 톤 정도의 공급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 중에 우리나라 공급 차질분은 대략 35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업계에서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대략 4분의 1 정도 나눠도 한 320만 톤쯤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직접적인 타격이 되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카타르로부터 697만 톤 정도의 LNG를 수입해 왔어요.
연간.
원래 카타르가 예. 가장 많이 우리나라가 LNG를 사오던 국가에는 2016년에는 전체의 35.5%까지
예.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한 15% 언더로.
정도까지. 예. 그리고 지난해 말에 어떤 그 도입 계약이라고 한 장기 계약이 끝난 물량들도 있어서 올해 도입 예정 물량은 610만 톤 정도로 더 줄어 있기도 하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350만 톤 정도가 공급 차질이 생긴다라고 하면
예.
대략 우리나라 LNG 수입 물량의 7에서 8% 정도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4, 5년간 요 문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인가. 근데 그건 생각보다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부에서 일단 얘기는 해요.
예.
일단 대체 수입선이 꽤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카타르에서만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2021년도에 미국에서 가져온 그 LNG가 848만 톤 정도가 됐어요.
네.
지금은 438만 톤 정도로 한 절반 가까이 줄어있죠.
줄어있긴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 이 갈색선이 오만산 LNG입니다. 오만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한 470만 톤까지 가져오던 게 지금 한 190만 톤 정도로 줄어있거든요.
네.
원래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 680만 톤 정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에는 큰 차질이 빚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돈을 더 줘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공급에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오르고 난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예.
이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공급 증산이 됐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차질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천연가스를 못 구해서 발이 동동 구르는 일은 없겠지만
예.
어쨌든 구해올 때 가격이 비싸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예.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한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예.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여기서는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죠. 증산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도 있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증산을 한다고 한들 예를 들면 미국이 증산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요게 2024,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증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증산을 하긴 했지만, 근데 2025년 이후로 카타르도 증산을 하고, 미국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그러면 부족한 만큼을 다 가져올 수 있느냐,
예.
그건 또 아닌 게,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기체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LNG를 사와야 됩니다.
액화에서 사와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 액화 터미널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판매하는 쪽에서 액화해 줘야지.
맞습니다. 근데 미국의 액화 터미널 캐파가 그렇게 부족한 만큼을 다 채울 만큼 빠르게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액화 터미널 짓자. 그러면 뚝딱 해서 뭐 6개월, 1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액화 터미널의 캐파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데
예.
그 캐파라고 하는 게 아, 여기서 일이 터졌기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자라고 해서 빨리빨리
만들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뭐 필수적이라는 거죠.
액화 설비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의 액화 설비가 캐파가 거의 풀로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물론 차근차근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카타르 산이 막히거나
오케이. 카타르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이 물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액화된 거 갖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뭐 러시아랑 이어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시간이
때문에
걸립니다.
쉽지 않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지 않는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요거를 조금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2021년도에 러시아가 어쨌든 천연가스 공급 시장에서 빠졌잖아요.
네.
요때 증발된 물량이 얼만큼이고
네. 제재로 빠졌을
만큼 몰랐는데 네. 그럼 이번에는 증발되는 물량이 얼마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1년에 러시아가 전체 그 파이프라인 가스 그다음에 액화 천연가스 이거를 수출한 물량을 다 제가 더해 온 거예요.
네.
전체 한 1억 3,600만 톤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네.
그중에 유럽에 공급했던 게 1억 1,300만 톤입니다. 대부분 파이프라인 가스로 공급을 했죠. 전체 물량의 84%가 유럽에 가 있었던 건데
네.
요 물량이 다 증발했던 건 아니고요.
잠깐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이게 2021년에는 전체 1억 3,583만 톤을 공급을 했고 그중에 1억 1,335만 톤을 유럽에 수출을 했는데
네.
근데 2024년에 봤더니 유럽 전체로 수출하는 뭐 전체 천연가스 물량은 6,484만 톤으로 줄어 있더라.
네.
그 말인즉슨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던 물량 중에는 4,851만 톤이 증발을 했고 네. 중국은 원래 845만 톤을 러시아에서 가져다 썼는데 네. 파이프라인을 새로 이어서 2,422만 톤을 가져가고 있으니 이쪽에서 1,577만 톤 정도를 새로 가져갔다.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중국은 여유분이 생긴 거기 때문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 3,274만 톤 정도가 시장에서 증발했다.
줄었다는 거네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네. 보시면 2021년도 중반 이때는
러우 전쟁 한
뭐 한 6개월 7개월 6개월, 전에는 7개월. 1MBTU라고 하는 단위당 10달러 정도밖에 안 했어요.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100불까지 갔었네.
쭉 100달러까지 한 10배 가까이 올랐던 거죠.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한 시장에서 한 3,600만 톤 정도가 증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가격이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나 증발할 수 있을 것인가
굳이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사례를 보면 네. 비교해 보면 네.
그래서 보면 카타르 LNG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대략 8,100만 톤 정도로 수출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네. 국가별로 어떻게 됐는지 공개된 수치는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수치를 가져왔는데
네.
202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간 한 7,300만 톤 정도로 수출을 하거든요.
네.
7,300만 톤 정도로 수출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중국, 인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3,600만 톤 정도는 계속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달되고 있을 거다.
나머지 3,600만 톤 정도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EU도 있고 이탈리아 많은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없고
네.
최근에는 뭐 우리 이란 대사도 나와서 한국이랑 협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네. 협상을 해서 이걸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요 물량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금방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영원히 막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단기로는 저게 차질이고 장기로는 이번에 폭격 맞아서 뭐 가동이 안 되는 그 액화 시설 때문에 생기는 차질이 실제 차질이겠죠.
맞습니다.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그냥 뚫린다라고 하면 예, 예. 미국이랑 뭐
내일이라도 저건
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일이면 바로 풀리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안에 전쟁 끝난다고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을 폭격한 거는 대략 4, 5년은 걸리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어쨌든 물량에서 전체 시장에서
그래 그 훼손이 걱정이 된다. 그 훼손이
그래서 만약에 정말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물량이 충격이 네. 있겠지만 그러면 네.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쨌든 시설이 파괴되는 만큼만 영향을 미칠 텐데
예.
어쨌든 그만큼도 어찌됐든지 간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죠.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서 어찌됐든 시나리오를 짜긴 해야 되니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 호르무즈 해협이 당분간은 뚫리지 않는다.
예.
이걸 가정해서 많은 것을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도 그런 거죠. 카타르 물량이 증발하면 어쨌든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를 테고 지금도 오르고 있고
예.
여기에 발맞춰서 전기요금도 오른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
2022년에 우리가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잖아요.
네. 뭐
물론 유럽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크게 대긴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전기요금이 너무 올랐는데
네.
아 소련 가스 안 넘어올 때?
맞습니다.
소련이 된다. 러시아 가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00만 톤이 증발을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어쨌든 3,300만 톤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유럽으로 가다가
네.
유럽이 이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아시아 국가들이 가져가던 LNG 그렇지. 시장에 가서 야 우리 빨리 줘 빨리 줘 해가지고
그랬겠죠.
계속 웃돈을 주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시장에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건 원전도 아니고 태양광도 아니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일단 전력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약간 복습을
잠깐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제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가 있고 이제 그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오는 도매시장이 있고 그걸
네.
한전이 사와서 한전이 다시 소비자에게 파는 소매시장이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전력 거래소로 가는 공공기관이 매일 전날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예. 일단 다음날 24시간 수요 예측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시간대별로 얼마 정도의 전기가 필요할 것 같아. 예.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발전소들에게 입찰서를 받습니다. 예. 니네 원가 얼마인지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규모가 얼마인지 입찰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을 세우는 거예요.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아, 이 시간대에는 요만큼의 전력 수요가 필요하니 일단 가장 값싸게 요만큼 입찰서를 내 원전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석탄을 깔면 되겠네. 요 시간대에는 가장 밑에 원전을 깔고 석탄을 깔고 LNG로 깔고도 부족하니 이때는 중유를 깔면 되겠다.
중유발전소
이렇게 줄을 세워놓고 그 시간대에 맞게 그 시간대에 급전지시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발전소 돌려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시간대 S&P는 그럼 야, 이 시간대는 중요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 시간대 도매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그냥 보통 네. 저도 막 복습할 때마다 그런데 저 가격을 평균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게 안 맞는다는 거죠? 도매 가격 결정 때는.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그 시간대 비싼 놈 가격을 저렇게 쳐주면 원가가 싼 원자력 발전소는 떼돈을 벌 것 같은데.
떼돈까지는 아니고 이게 또 한 완전 그 원전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한전의 자회사고 예.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 우리 발전 자회사들도 한전의 자회사잖아요. 예. 여기서 떼돈을 벌면 어차피 한전의 돈이긴 하기 때문에 요 정산 단가라고 하는 걸로 조금 이렇게 보정을 해 주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보정이 있군요.
예를 들면 S&P 도매 가격이 100원이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원전은 조정 계수가 한 0.8원 될 거야 돼야 될 것 같아. 예.
아, 하고 나서 나중에 다 20% 깎아.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조정은 한다.
근데 이게 한전 밑에 있는 발전 자회사만 발전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민간 발전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 원전 민간 원전
말고요. 민간 원전만 있는 게 아니라 화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네. 태양광 발전소도 있는 거고.
그럼 거기는 떼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이제 많은 발전소들이 떼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개통 한계 가격 S&P라고 하는 걸로 결정하는 이 가격 결정 구조가 좋지 않은 점이 있구나.
왜 그렇게 하지? 왜 떼돈을
이유가 있긴 하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네. 가장 효율적이고 값싸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경제학의 네.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네.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게 아주 학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 한 단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아주 조금 제가 손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게 공사장 일부
질문 나올 줄 알고 저렇게 준비해 왔어요?
맞습니다.
대단하다.
공사장 일부 시장
어떻게 알지? 옛날에 설명해 준 거랑 네.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아, 느낌이 왔나 보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집 하나를 짓는다. 그래서 인부를 구한다라는 이런 시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네, 우리 김노가다 씨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이분은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숙련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필요 장비도 많이 구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몸만 가서 일만 하면 돼서 원가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찰서 이렇게 낸 거예요. 아, 나는 10만 원만 주면 받아도 뭐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암흑개들을 보면 숙련도는 이 사람보다 안 돼요. 그리고 숙련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장비도
없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장비를 사야겠죠. 여기서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곧 교통비도 들어가요. 그러면 난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은 받아야만
적어도 미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입찰을 하겠지.
라고 입찰을 하겠죠. 근데 여기 김초짜 씨가 있어요. 이분은 숙련도도 바닥인데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비도 많이 들어.
심지어는 집도 모아가요. 그래서 나는 20만 원은 받아야겠어 라고 입찰서를 낸다고 가정을 해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상식적으로는 그러면 아 본인들이 낸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 사람들 10명을 다
20만 원을 다 주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인부들에게 자신이 부른 대로 일당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김노가다 씨는 아 내가 숙련도도 높고 일도 잘하는데 나는 왜 10만 원을 받고 얘는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20만 원을 받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입찰서를 써낼 때는 이 사람은 10만 원을 안 내겠죠.
21만 원 뭐 이렇게.
얘가 초짜가 대략 보니까 제가 원가가 이 정도라고 하면 제가 20만 원쯤 낼 것 같네. 그럼 나도 20만 원을 내야지 왜 10만 원을 적어내. 20만 원을 낸다. 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 돌아가는 원리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쨌든 똑같이 20만 원 주는 건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얼마를 써내든 내 원가가 얼마라고 얘기를 한들 어차피 가장 비싼 가격을 낸 사람의 가격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내 원가를 낮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원가를 낮추면 나의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가 절감 노력이라고 하는 게 이 개개인들에게 다 생기는 건데
네.
단순히 입찰 가격서로만 값을 쳐주게 되면 이 개개인들은 그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어차피 한계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들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 써낸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을 한들
예.
결과는 20만 원으로 똑같은데 그럴 바에는 이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줘서 원가를 낮추게 되면 네가 벌어가는 돈이 더 많아라는 이런 경쟁이 생기게 되면
인센티브를
나중에
준다?
김초차 씨가 몇 번 일이 반복이 됐을 때 이 사람도 원가를 낮추면 내가 벌어가는 돈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원가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 한계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래 하면?
예.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될 경우에.
반복이 되고 오래 하면?
처음 한 번만 하게 되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있어 보이지만.
하루 끝나고 말시장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입찰한 가격만 받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단 말이에요.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만들려면 이 한계 비용이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결정을 해주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노력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 가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게 바로 전력 도매 시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봤더니 이게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그냥 원가대로만 받자, 입찰서대로만 받자라고 했더니 결국에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럴 바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야 어차피 최고의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걸 기준을 니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원가를 최대한 적게 내면 그만큼이 너의 마진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을 조금 해라. 예를 들면 10만 원 써냈어. 나는 원가 다해서 이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아. 근데 20만 원을 가져가면 10만 원이 생기지 않냐. 그럼 이걸로 네가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나중에 20만 원 받더라도 원가가 내려서 예를 들면 나는 8만 원만 받아도 돈이 남네. 그러면 12만 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고안을 했던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다른 나라도 다양한 발전원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니까 뭐 고민한 결과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저렇게 천연가스가 받아가는 돈을 일단은 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차피 또 정산을 한다면서요.
정산하죠.
야, 원자력 발전 너 일로 와봐 잠깐만. 너 가스 발전원이랑 같이 돈 받아갔잖아.
네.
솔직히 니네 원가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형이 아니 모르니. 자 갖고 와 이 자식아. 그래서 형이 꼭 불러야 갖고 오고 너 지금 몇 년째냐 지금. 이렇게 해서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 뭐 괜찮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받아오면 뭐 괜찮은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걸로 이해됐어요.
네. 네. 근데 여튼 그렇게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모수가 되는 도매가격 S&P가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100원에 조종계수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면 0.7을 곱했다. 그러면 원전은 조종계수 0.7을 곱해서 니네는 S&P 도매 가격이 100원이지만 70원만 받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100원이 150원이 됐다.
예.
그러면 원전에서 이제 파는 발전 단가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좀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씀처럼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예를 들면 횡재 수익이라고 하는 걸 걷는 건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구조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봤으나.
말씀처럼 2000년대 영국에서는 pay as bid,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냥 입찰서에 써낸도록 가격을 준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 발전소들이 시장 가격을 높여서 상향 입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써낸 대로 가격을 받게 되면 최고 가격이 결정되는 걸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무조건 올려야지.
그렇지.
그랬더니 오히려 도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오히려
혹은 S&P보다 별로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에 부작용이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오히려 시장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대규모 발전사들, 대규모 발전 회사들 이런 것들은 아 우리가 고민을 잘 해보니 딱 적정한 가격을 이 정도로 써내면 우리가 이 발전 시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거기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조그만 발전소들,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발전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은 이 제도를 폐지를 했고요. 물론 말씀처럼 이제 우리 2022년도에는 아 이건 진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유럽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고안을 합니다. 네. 영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말고 차액정산 제도라고 하는 걸 해보자. 예를 들면 얘네가 일정하게 고정 이익률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기 가격을 고정해놓고 예를 들면 도매가격 S&P라고 하는 게 이 고정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손실을 정부가 보전을 해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고정 가격이 있고 S&P가 그 밑에 있어. 그러면 돈을 더 번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뭐 비싼 가격대로 도매가 결정되는 거 하지 말고 발전 차액 제도라고 하는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로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그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제도를 EU가 2024년도부터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직접 구매 제도라고 해서 굳이 중간에 도매상을 거치지 말고 직접 거래를 해라. 10년, 20년 니들끼리 알아서 계약서 쓰고 알아서 가격 결정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들 고민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거냐, 어떻게 하면 그럴 거냐 가지고.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가격이 다 오르게 되고 전체적으로 모든 가격이 다 오르면 천연가스 발전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모든 발전소가 다 돈을
괜히
버는.
태양광, 뭐 수력
맞습니다.
다 돈 버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제 전지구가 다 똑같이
부정하다는 생각은 거죠. 다들 하긴 하는구나.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이랑 달리 한전 하나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에게 다 이렇게 민영화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 집중형 단일 시장, S&P가 모든 가격 결정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물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가격으로 입찰을 받기도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입찰을 받는 고정 가격 입찰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매해 입찰을 받긴 합니다만 대부분 미달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전기를 팔려고 하는 발전소들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어떤 전력 구매제도, 직접 전력 구매제도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놓고 있기는 한데 어차피 한전의 송전망에 얹어서 전기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별로 나한테 도움되는 거 없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S&P라고 하는 가격 결정 공제에 굉장히 오리엔티드되어 있는 그런 시장인 거예요. 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S&P에 오리엔트돼 있는 구조이다 보니 그렇다 보니 카타르 NG가 만약에 막히고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전기요금이 똑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얼마나 오를지는 혹시 추정이 됩니까?
그거는 뭐 추정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가
그 변수를 알기가 어려우니. 그래서 해법으로 나오는 게
어쨌든 정부는 원전을 많이 돌리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재생파에서는
해법은 항상 전기 절약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죠.
그렇긴 하죠.
뭐 그렇긴 하죠.
하여튼 해법으로 하여튼 단순히 원전을 열심히 돌린다?
근데 그걸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라가는 걸 적을 수 올라가는 폭을 조금 줄일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저발전이 원전으로 전체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을 때 공급이 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원전은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너무 남아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가 팍 차고 치고 들어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원전으로 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참?
보시면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유럽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 파란색이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올 때 이제 전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더 커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수요는 이만큼이에요.
수요는 비슷하다.
수요는 이만큼인데 원래는 원전을 이렇게 밑에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갑자기 태양광 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햇볕이 많이 비쳐서.
그러면 원전을 이만큼을 꺼야 됩니다. 이거. 원전을 이만큼을 꺼야 되는데 사실 원전을 이만큼을 껐다가 켤 수가 없잖아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원전을 이 밑에 깔아야 되는 거죠.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태양광을 끌 수는 없으니까.
태양광이야 뭐 굉장히 뭐 여러 사업자이기도 하고 이게 변동비 가장 싼 것들 막 계속 손전망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 때문에 딱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이제 뭐랄까 전력거래소에서 원격으로 돌아가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꺼버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 네. 태양을 꺼 그럼 아예 그냥 태양을.
태양을 끌 수는 없고 돈은 벌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뭐 대략 한 이 정도의 더 커브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지금 35기가와트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야, 그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면 원전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그렇죠. 이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줄여야 되는 문제도 생기지만
짧은 기간 안에 출력을
이 간헐성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LNG가 예를 들면 얘가 꺼졌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낮춘다고 생각을 해보죠. 원전을
낮춘다.
이렇게 낮춘다고 하면
나머지 시간은
요만큼 뭐 석탄이 하겠지만
가스
천연가스로 굉장히 이걸 메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감당할 수 없고
전기요금이지만 친환경 하려고 친환경 발전했는데 네. 저 녀석이 간헐성이 있는 저 밤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
탄소 탈탄소 못하는 천연가스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생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아직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건데 얘가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 가동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 뭐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좀 보완책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 올여름에는 원전을 어떻게 100%를 해요? 그건 못하지. 다만 이제 앞으로도 가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 우리나라에 앞으로 믹스를 할 때 좀 친환경으로 많이 하니까 이거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을 못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 많이 들고.
아니 그래서 친환경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NG가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친환경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 LNG였는데 근데 이 LNG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른 해법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지금 당장.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시당초 어쨌든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원전이랑 재생에너지 양축으로 우리가 무탄소 전원 에너지 믹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지우고 LNG 발전소도 장기적으로 많이 줄이는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완충을 뭘로 해요?
그래서 그 완충을 원래는 정부의 생각은 이 이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원전의 탄력 운전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2032년까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러면 원전의 탄력적이 제대로 되게 되면 재생에너지랑 이래 궁합이 맞아진다.
그렇지.
원래는 궁합이 안 맞았는데.
원전도 춤을 추고 재생에너지도 춤을 추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2032년까지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전기요금 계속 오르게 둘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았다는 건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그 복수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잠깐 이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면 국가별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량입니다.
네.
이거 보시면 다른 나라들 특히는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제자리 걸음 2030년까지도. 네. 근데 보시면 미국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중국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도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저게 뭐예요? 뭐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ESS.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 LNG 발전소를 돌리지 않고. 네. 재생에너지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달거나 혹은 양수 발전소를 달거나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기요금 전기가 밀려 들어올 때는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발전소든 어디든 옆에다가 ESS 설치한 양이
보시면 중국이랑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당연히 중국은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에너지 저장 시스템 혹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보통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예를 들면 네가 태양광 발전소를 이만큼 만들 거야? 그럼 너는 무조건 ESS는 옆에다 붙여야 돼. 그거는
돈을 많이 들었겠네.
그렇죠. 돈이 많이 들기는 하죠. 어쨌든 네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가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일단 싸잖아요. 땅덩어리도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ESS 네 돈으로 사라고 해도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없다가.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뭐 10메가, 많아야 뭐 100메가, 요런 수준이라서 여기는 사실 뭐 우리가 의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럼 아무나 태양광 안 할래. 이런 문제가 됩니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에너지 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양수발전 말고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난해에 고작 정부가 500MW짜리 배터리 에너지 용 시스템 입찰을 해서 거기가 입찰이 돼서 2027년도에 들어오는 게 유일한
ESS가?
유일한 ES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수원이 생각을 했던 거는 정부가 생각을 한 건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싼 발전 가장 발전 단가가 싼 걸 가져다가 해야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차익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 그러면 이건 원전이랑 짝꿍을 맺어주면 어떠냐. 다른 나라처럼 태양광 ESS가 아니라 원전 ESS.
아, 원전에서 남는 전기를.
원전을 풀로 돌리고.
어.
지금 어쨌든 풀로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부하 추정 발전 이런 거 하지 말고, 계절별로. 원전을 풀로 돌리고, 그 근처에, 바로 옆에는 못 붙이겠죠, 당연히. 원전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못 붙이겠지만,
야.
이 원전에서 나오는 송전망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이 송전망을 같이 쓰는 근처에 ESS를 달게 되면, 그리고 이 ESS도 예를 들면, 한수원이 운영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다.
굉장히 값싼 전기로 저장을 했다가 비쌀 때 팔 수 있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전을 갑자기 끌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태양광이 많이 쏟아질 때 원전이 갑자기 줄여주면 딱 맞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
그런데 원전을 끄는 건 되게 어려우니 원전 넌 계속 돌려 그 대신 회로를 바꿔서 원전을 꺼야 될 때는 ESS로 가서 전기가 저장되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딱 들어갔더니 본인들도 그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
어쨌든 LNG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건 아니고 어쨌든 ESS를 빨리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ESS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잠깐 네. 보시면 굉장히 많이 ESS의 설치 단가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땅값도 싸고 다른 원가가 싸고 땅도 굉장히 규모 경제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대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ESS가 많이 들어서는데
돈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돈 많은 게 한수원이니까 한수원이 하는구나.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원전 하시는 분들이나 한수원에서는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자기들 돈 써야 되는데
아니 왜 저쪽에서 사고를 쳤는데 왜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되냐.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 한수원 쪽은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그 니네가 싸놓은 똥 니네가 치워. 그게 잠정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친환경은 당연히 원자력 싫어하지.
근데 그게 평시라면 저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특수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 상황에 빨리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진짜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장기화해서 굉장히 천연가스 가격이 튀어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어찌됐든 LNG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아야 되고
예.
그 수단을 찾으려면 배터리 에너지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의무화시킬 것인가 모든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들은 다 용세하고 근데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총대 메고 나와서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본력이 있는 발전 사업자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있냐 원전을 하면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단가라고 하는 게 물론 걔가 변동비, 연료비는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
네.
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균등화 발전 비용으로 놓고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아마도 원전의 발전 단가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원전의 발전 단가가 대략 1kW당 60에서 7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그 뭐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나 어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원에서 5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낮아질 것인가. 저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가능성은 굉장히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싸게 전기를 생산한 거를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집어넣는 게 가장 싸죠.
활용도도 높이고 전체 시스템에 무리도 안 가게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발상의 전환을 뭐 기후부에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할 수 있어요,
확정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지난해 입찰을 했던 500메가와트짜리 그 뭐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발주하고 나오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내년에나 송전망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는 올겨울부터 문제일 텐데 올여름도 빠듯하고
그렇죠. 뭐
그 ESS는 국산이에요?
ESS는 뭐 국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국산을 갖다 쓰겠죠.
비쌀 텐데.
뭐 단가야 뭐 어느 정도 뭐 맞추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뭐 기부 관계자 말이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산업 정책적으로도 봤을 때 우리나라 어쨌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지금 어떤 캐즘 그다음에 중국 저가 물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필요한 배터리를 계속 에너지 전용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게 우리가 터주면 여기도 숨쉴 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은 원전을 밑에다 깔고 정리를 해보면 위에는 가스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태양광이든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그거를 가스로 중간에 이제 채워줘야 잘 돌아가는데
네.
그 가스가 비싸지니까
네, 이란 전쟁 때문에 비싸지니
들쭉날쭉한 부분을 없애줘야 가스 쓸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네.
그래야 전기료 올리는 것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들쭉날쭉하지 않게 좀 하면 좋겠는데
네.
야 태양광아 풍력아 들쭉날쭉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걔들이 네 알겠습니다 할 놈들이 아니니까 아직은
네.
그러려면 태양광 풍력 옆에다가 ESS들을 다 달아놔야 되는데
네.
그거는 거기 하시는 업자님들이 영세하고 답이 안 나오니 그걸 할 수는 없으니 우리 이번에 아이디어는 밑에 있는 원자력 옆에다가 ESS를 달아서 걔네들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 있게 맞춰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이디어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 얘네들을 일단은 끌어올린 후에 그 다음부터 들쭉날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일단 끌어올리는 건 돼요? 되는 거겠지?
끌어올린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기저발전으로서의 비중을 약간.
비중을 높인 다음에.
그걸 넘치면 ESS에.
이용률을 높이면 됩니다. 네. 지금 원전의 이용률이 한 86%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뭐 90% 올라가면.
아, 가동률을 높이죠.
아, 가동률을 높이는 건 돼요? 그거는 돼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그 설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지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이용률 80%까지 할 수 있는데 왜 70%, 60% 이렇게 낮추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야, 요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야. 점검하는데 키고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끈 거야. 그래서 이용률이 낮아진 거야라고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용률은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훨씬 더 꼼꼼하게 진짜 100에 하나, 만에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게 우리가 철저하게 들여다볼 거야? 라고 해서 다 들여다보게 되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용률이 낮아지는 거고 야, 우리가 봤더니 과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진짜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다 들여다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보고 괜찮으면 바로 돌려. 그러면 당연히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정부가 원전을 풀로 돌리겠다.
그게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돌아가는 걸 엑셀을 밟아서 더 세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를 켜서 전체의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ESS를 단다고 해서
네.
거기에 전기를 더 남는 전기가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전기를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86% 이용률이 나오긴 하겠지만 원전도 부하 추종 운전 같은 걸 합니다. 예를 들면 계절별로 예를 들면 탄력 운전까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봄, 가을, 철 전력수가 떨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천천히 출력을 낮춘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이런 것도 부하 추종 운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뭐 들면 2시 30분에 끄고
그렇죠. 2시 30분에 뭐 줄이고 이렇게는 올리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하루 이틀에 따라서 천천히 낮췄다가 전기 많이 쓰지 않는 계절이니까 이거 낮추고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먼저 이용률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천천히는 바꿀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낮춰놨겠네? 봄이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그럼 이거를 높이고
옆에 배터리를 붙이게 되면
이걸 일단 높여놓고 그 다음에 ESS를 붙여놓고 그러면 자칫하면 남으니까 남을 때는 남을 때 돌아내고. ESS에 넣고 아 그걸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신규 원전을 새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원전이 또 추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믹스를 할 때 외부에서 어떤 천연가스 충격이 오더라도 원전이랑 배터리를 짝꿍으로 놓게 되면 굳이 우리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네? 그렇게 되면 원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네. 이런 나라, 프랑스도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런 해법을 사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 나라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달걀 같은 건데 재밌다.
왜냐면 모든 발전원 중에 원전이 가장 싼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프랑스도 원전이 가장 싸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물론 원전을 값싸게 돌리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천연가스란다. 태양광 이런 것도 어쨌든 프랑스도 나라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는 원래 탄력 운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배터리를 붙여?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원전이 압도적으로 가격이 싼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아 그러면 원전이랑 배터리를 붙이면 되겠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소가 가장 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배터리 여기다 붙이는 거고요.
가장 싼 데 붙이는 거다.
원전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했다는 거죠.
아, 싼 데 붙인다?
왜냐면 싼 데 붙여야 이 싼 전기를 가져다가 저장해놓고 나중에 팔아야 어쨌든 수익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이해가 됐는데 왜 프랑스는 자식들이 왜 원전에다 붙일 생각을 안 했을까?
거기는 탄력운전을 이미 하고 있으니 굳이 그럴 이유가 그쵸? 없었던 그러니까 거죠.
이미 태양광들한테 붙여놨다는 얘기인가 보죠?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죠. 가격이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원전 자체가 탄력운전을 하니까 그거 봐 걔네들 한다니까요? 원전을? 야 이게 고민이 많구나. 이거 가지고도 ESS가 그렇게 들어간다.
네.
아, 진짜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또 많이 알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는 또 몰랐는데.
네.
상황 그렇군요. 하여튼 많은 걸 배워야 되는 뭐 시대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김상훈 기자 덕분에 또 기초부터 배웠네.
네.
전기요금 만드는 것부터.
네.
간헐성까지. 이제 모르는 거 없죠, 이제? 다 알았어, 이제. 원전 100%를 왜 안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다양하게.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